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구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염원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전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의가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세 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해 놓을 것을 오늘 명령하십니다. 본래 도피성의 총 개수는 6개인데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지금 이 신명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 3개가 있죠.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면 거기에도 도피성 3개를 구별하여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도피성은 뭐고 도피성을 세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고의적인 사건과 사고도 있겠습니다만, 의도치 않은 우발적인 사건과 사고들도 일어나지요. 특별히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무심코 던진 돌에 이웃이 맞아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따금씩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아 죽는 사람이 생기는 것처럼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과실치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의도가 없이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세워놓게 하신 것이죠. 4절에서 5절 말씀 봅시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의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전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과실치사자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도피성을 만드신 것이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은 도피성에서 신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은 그를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한번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어린 내 아들이나 혹은 딸이 친구들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장난을 치다가 우연히 나무에서 큰 열매 하나를 떠나뜨렸는데 밑에 서 있던 다른 아이가 단단한 열매를 머리에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사람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던 내 아들, 내 딸도 죽여야 하는 것일까요? 죽은 사람의 가족이 보복을 원할지 모르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어린아이의 부모가 그 자식을 죽는 거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어떻게든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겠죠. 만일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피해 보복자들이 죽이게 된다면 그와 같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가족들도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이 고의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사건이고 사고인데 자칫 잘못하다간 보복에 이은 또 다른 보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사회 전체에 혼란이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큰 내전으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끝없는 피해 보복이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것이죠.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 단순히 과실치사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한 제도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일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 중에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비록 그가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도피성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합니다. 11절, 12절 봅시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도피성이 고의적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의 은신처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도피성으로 향하는 도로를 닦아 놓아 부지중 살인한 자가 어느 곳에든지 어려움없이 재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쳐 보호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3절 말씀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구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물을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가장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과실치사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수 있었듯이 우리 죄인들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을 향해 날마다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에게 피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도피성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 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